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성경 안에는 아주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을 소개함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능력과 뛰어남을 중시하여 증언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어떻게 펼쳐나가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도구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한 개인을 소개함에 있어서 출생기사가 기록된 사람이라면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에 출생기사가 기록된 인물들은 몇 되질 않습니다. 예수가 그렇고요, 또 세례요한, 야곱, 사무엘, 모세, 엘리야, 또 사사인 삼손, 뭐 그 정도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면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한 개인의 신앙과 성품과 인격에 대하여 칭찬하는 그러한 인물들도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세가 그렇죠. 모세를 소개하기를 이 지상에서 가장 그의 성품이 온유하고 성품이 따스한 사람은 지상에는 없다라고 소개할 정도로 모세를 소개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 바로 욥인 것입니다. 이 욥을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칭찬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여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2장 3절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칭찬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욥에 대한 프로필을 소개한 겁니다. 욥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가 사는 곳이 어디며 성품은 어떠하며 신앙은 어떠하고 자녀들과 그 재산 규모는 어떠한가, 또한 그 자녀들의 교육 방식은 또 어떻게 등장하는가에 대한 한 개인, 욥의 개인에 대한 프로필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먼저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욥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욥의 조상이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고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스라는 지역은 우리가 잘 그 지역을 어디쯤인지는 구별이 가진 않습니다만은 대략 추측한데 요르단 동쪽에 속한 남쪽의 그 에돔 혹은 북쪽의 아람 지역 그 근경이 아닌가, 부근이 아닌가로만 추측이 되어집니다. 또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는 동방 사람이라,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라고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님을 소개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그가 살고 있는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하고 정직하게 죄를 멀리하며 악을 멀리하며 살 수 있기란 너무나 열악한 조건 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거룩하며 의로운 삶을 살기란 여간 만만치 않은 그런 환경 속에 그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의 자녀들,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욥의 자녀들은 2절에 소개한 바와 같이 7남 3녀입니다. 참 다복하지요. 게다가 경제 규모는 어떠하죠?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또 이들의 하루 식사양, 먹이양을 한번 계수해 보세요. 상상이 갑니까? 또 이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종들, 식솔들, 어마어마한 그러한 경제 규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또 4절에 욥의 아들들은 자신의 태어난 달에 생일잔치를 하고 누이 셋과 또 가까운 지인들을 초청하여서 늘 연회를 베풉니다. 아들 일곱이 생일잔치만 하더라도 적지 않이 7개월간은 할 거 아니에요. 매월 한다고 하면. 그렇죠?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잡아야 되며 잔치에 필요한 음식들을 장만해야 되며 정말 대단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주변에서 너무나 냉소적으로 비아냥거릴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것, 그렇게 많은 가진 것,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소위 오렌지족 행태가 아닌가, 그것 갖고 좀 가난한 자들 좀 나눠주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또 욥의 입장에서 누가 그렇게 비아냥거리면 내 돈 갖고 내가 사용하는데 어디다 쓴들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마음들을 욥도 가질 법합니다. 그런데 1절의 그 욥에 대한 소개를 아주 분명하게 뒷받침해주는 욥의 모습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경제 규모를, 경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부를 자신과 가족과 자녀들만을 위해서 사용하진 않았단 얘기예요. 철저하게 자기네 위주로만 생각 없는 오렌지족 행태를 벌이는 그러한 욥은 아니었습니다. 1절의 욥의 모습이 정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대목이 바로,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기 29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때 욥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이후에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과 여러 지인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29장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앗았느니라.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31장, 그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31장 16절에 이하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하였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 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욥의 됨됨이가 아주 소상하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5절에 보시게 되면 욥의 경건함을 소개할 때 실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는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죠.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일말의 부정함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 경건성의 표현을 자녀 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여기서 욥의 행동은 1절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 동방사람 욥에게 있어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때로는 어떤 비아냥과 어떤 압력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그의 생활에 깊이 뿌리박힌 신앙의 대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욥의 삶 전체에 신앙의 대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는 겁니다. 코람 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시선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에요. 이게 그의 전 삶의 신앙의 대원칙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악인지 선인지 모르는 모든 것, 혹 죄가 될지도 모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유일한 하나의 목적은 그가 아는 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감이 최고의 목적이요 가치로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망각을 했어도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피의 속죄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요, 누구만이 제사를 집도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집도합니다. 모든 제사의 집도는 오직 제사장만 하는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다른 사람이 도용하여 사용할 때가는 그는 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욥은 동방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 반열에 속한 은혜를 받거나 헌신한 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행함이 가능했을까? 그가 가정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그는 족장 시대의 인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 이전의 족장 시대에는 그 모든 가장들이 그 가정의 제사를 도맡아 집도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 이전에, 율법 이전에는 말이죠.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다시 말해서 욥기는 바로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대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대원칙을 생각하면서 조그만 어떤 흠이 없는 자로, 성도로 부름받기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심에 손색 없는 자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처복종시키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 욥의 행사, 그 행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유도하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행사를 전 삶 속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회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일관되게 끊임없이 항상 욥의 행사가 이러하더라라고 5절 하반절에 증언합니다. 매사에 항상 욥의 행위가 이러하였더라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또 사람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두 사도를 부르셨을 때, 세우시고 초청하셨을 때 주의 일을 맡기심이 있어서 그 열두 사도들은 욥과 같은 인물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허물 많고 회당에서 최소한의 기초 교육을 받지 못한 그야말로 일자 무식쟁이들이에요. 편협하고 조급하고. 그런데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주의 복음을 맡깁니다. 참 신비해. 너무너무나 신비해.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욥의 삶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너무나도 완벽한 욥의 그 묘사에 대한 또 다른 이면의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또 다른 이면, 바로 불완전한 욥의 모습이 은연 중에 드러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얼 봐서? 4절에서 5절 보시면은 자신의 자녀들이 무의식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는 욥의 지속적인 불안이 등장해요. 완벽주의적 번제의식이 못내 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욥의 불완전함입니다. 물론 욥의 순전한 경건심과 의로움을 희석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왠지 완전한 욥의 삶에 불완전한 욥의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정말 진실된 삶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요 가치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혹 범죄하여 목표에서 이탈되지 않으려고 번민하고 염려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그 마음이 평강과 안녕을 얻으려는 그 자체가 곧 우리의 불완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번민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제하려는 것은 욥 자신의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것 또한 번민 염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제거하려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경배, 그 번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로 혹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 앞에 등장하는 고통, 번민, 염려, 죄악을 내 자신이 통제하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등장하는 고통과 갈등과 번민, 염려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제어하려 하고 희석시키려 하고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관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나를 나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바울의 고백에 우리는 아멘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2절 말씀을 봅니다.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못남을 공개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된 나다 라는 사실을 증언을 하죠. 다시 말해서 나의 나된 것은 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헌신과 열심과 충성마저도 나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욥의 욥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의 그 어떠한 과거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습니까? 충성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열심들이 오늘의 우리의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을 해소시켜주거나 또 희석시키거나 만회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불안함을 최소화하거나 안녕을 약속한다고 성경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두려움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련함, 실수, 실패덩어리, 모순투성이, 허물많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하루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내 실력으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죠. 바로 우리는 욥의 완전함 이면에 감추어진 그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완벽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낙제점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 먹고 마시고 찾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미련함, 우리의 못남을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관심을 기울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에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들을 앉히시고 초청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것으로 혹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경건의 내용들이 오늘 살아가는 번민, 갈등, 염려, 두려움을 최소화하거나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얼마나 그것은 무지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루라도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늘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마음껏 누리고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